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애통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통하기보다는 즐겁기를 원하고 오히려 보면 애통과 정반대되는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들, 예수 그 애통하는 자가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 통념을 정반대시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궁극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애통할 때 내가 진정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성경에도 나와있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리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측면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라는 것은 어떤 인내 시점을 통과하면 더 복된 일이 생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애통한다는 말은 어떤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애통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애통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영적인 측면에서의 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궁핍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결핍과는 상관없는 게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가난함이 되어서 어떤 영적으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의 영적 심령이 바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궁핍한 상태,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찾는 그런 영적인 궁핍한 상태, 그 심령이, 그걸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다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어떤 모습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어떤 단계 과정을 통과할 때, 통과하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만 의존하게 되고 전적으로 그분만 바라보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고 그리스도로만 만족되어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로만 채워지고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되어지는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예수 믿는다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입술로만 좀 속된 말로 나불나불 입으로만 앵무새같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에 반응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정도로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어떤 점을 깨닫게 되냐면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죄인이구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고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죄를 애통해 하는 게 그게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슬픈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고통, 환란을 통해서 아 내가 애통해. 이게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애통해 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게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애통은 일반적 사회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애통이라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한테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건 상처 주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격려가 아닙니다, 그건. 그 성경적인 애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과는 하등의 관계없는 그런 애통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애통은 영적인 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애통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고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전적으로 그분 앞에서 내가 애통하는 거,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회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애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회개라는 거죠. 그 삶으로, 이 애통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이 의미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애통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심령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 심령은 바닥 상태에 놓여서 하나님만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이 회개라는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자기의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 중에서 이 애통해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죄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는 자기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이 죄를 타협했어요. 묵인해버렸습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냐고 감추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랬죠? 밧세바를 취했을 때, 간음죄를 졌을 때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격적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숨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심령을 성경의 시편 32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계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토솔치 아니했다는 것은 고백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결국 자기는 신음했다. 답답했다는 거죠. 괴로웠다는 거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누르시는 것 같은 압박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문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자기의 심령이 바짝바짝 마르는 갈급한 심령, 답답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왜 죄를 고백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면서 그는 이렇게 시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한다고 합니다. 고백한다는 말이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은 acknowledge,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Then I acknowledge my sin to you.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I said I will confess,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My transgression, 나의 죄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 허물을 고백하기에 이전에 그는 Then I acknowledge my sin to you.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에 앞서서, 자백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행되어져야 될 것,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로 가는 첫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죄로 보는 시각,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보고도 미니마이즈 시키고 축소시켜버리고 죄를 졌어도 아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죄야, 아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나가 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죄를 바라본다면, 죄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향해서,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결코 변화될 수 없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를 향해서, 죄를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처럼 Then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 나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볼 수 있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해 하는 자의 삶, 이렇게 인정하는 자의 삶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상징적으로 그의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유, 어떤 비유냐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에서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2년 전에 설계했던 본문입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부하면서 기도하죠. 자기를 포장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열납되지 못하고 바른 기도라고 하나님 인정받지 못했냐 하면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봅니다.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기도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보냐는 거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한다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생활을, 종교적인 이런 어떠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득의 십일조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른 취지와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 자세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도 그것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일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십일조에 대해서 설교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경건의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을 잘 보면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 보고 자꾸만 죄인이라고 합니다. 토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불의하는 사람과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까? 자기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발견하지 못하는 게 이 바리새인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의 죄를 발견하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 못하는지 아세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worst sinner, 가장 극악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경건한 삶 속에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삶에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는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소경. 가장 경건한 삶을 살고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바를 자기가 하면서도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십일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가장 소위 말해서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와 의식을 다 거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수님 시대에 국한되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런 내 잘못과 내 죄를 보지 못할 때는 똑같은 이런 바리새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그 결과는 뭐냐면,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두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놓고 애통해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미니마이즈하고 중요시 않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의 비극은 회개 기도를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회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애통해 할 수 없는 게 가장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놓고 애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내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산상수훈에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천국의 복이요. 이 복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의 복을 말해주고 있고 이 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인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옆에서 기도했던 세리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었나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왜 애통해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나오는 것이 애통입니다.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삶에서는 애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추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오는 것이 애통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이 본질적인 죄 문제를 나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추한 인간이 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사죄 은총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해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주님 앞에서 애통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애통해 하는 것을 말했을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자마자 천국의 복음,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를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 바로 세리가, 이 바리새인과 비교한 이 세리가 성전에서 그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애통해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되어질 참된 애통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회개를 통한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구원받았다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적 어떤 시각, 관점,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관점이나 시각이나 가치관이 그대로 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리, 제가 언급했던 세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 애통해하는 기도,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런 기도는요 그냥 한 번 할 수 있는 어떤 덕을 쌓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애통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자기의 죄를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세리는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그런 어떤 세금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니까 한마디 말해서 손가락질하고 저 민족의 반역자들 하고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겨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겨지지 않는 조롱거리에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었던 그가 자기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종교의식으로 완전히 화려하게 살았던 그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죄를 볼 수 없는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아이러니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종교적 아이러니컬한 사람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종교의 거칠에 그냥 종교 활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여러 양이나 수염제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예배 때 드렸던 그런 어떤 번제물 같은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인해서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드리는 헌금 11조 감사헌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 여러분 그것의 중요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중요도를 두는 그런 신앙은 형식주의로 바리새적인 신앙생활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동기나 이유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장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이 절기 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절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나라. 그리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 재물이 제사 때 드리는 재물이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헛된 헌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헛된 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헛된 재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라는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 왜 그렇게 이사야에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보십시오.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많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많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많이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어떻게가 무너지고 어떻게가 되지 않고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 그것으로만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합니다.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헌금을 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기만 하면, 헌신하기만 하면,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내면의 자세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부합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와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포장되어진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애통하는 자의 삶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헛된 삶을 헛된 종교적인 의식을 지적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합니다.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다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쓰는 말입니다. 너의 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사와 더불어 변론한다고 하죠. 변호사가 변론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행한 일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그렇게 변론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당연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변론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변론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죄를 의로운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의 죄를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한 것은 허물과 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희게 되고 눈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만 한다면 자백만 한다면 애통해 한다면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불타 할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희어진다라고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정죄의 목적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Too much for me. 근데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구원으로의 길입니다.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서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서의 우리 초반부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완전히 그 사회가 전적으로 다 타락해 버립니다. 어떤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영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사회, 국가, 나라, 위정자 모든 사회가 완전히 다 타락합니다. 깨끗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회개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즐겨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한 자라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가 물고기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럼 물고기에서 회개하고 뱉었어요. 요나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시 똑같은 말씀이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할 때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예전에 회개하지 못했던 그가 순종합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반응하겠습니다가 회개요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필요를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 소산을, 자기 농업의 사회 아닙니까? 자기 목축업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사회가 타락되어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 해결점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 위치로 다시 바뀌어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를 그의 백성들에게 종용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뭡니까? 긍휼 받을 수 없는 자가 결국 애통해서 이제 긍휼 받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은 긍휼이라고보다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위로가 뭘까요? 영어 성경은 comforted.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이유는 바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세요. Bless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근데 이 애통해 한다는 말은, 이 mourn이란 말은 M-O-U-R-N은 죽은 자를 애곡하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의미예요. 죽은 자 때문에 누구를 죽은 장사 때, 장례식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애도해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게 이 통곡입니다.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정도의 crying, 뭐 우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통곡하고 왜 애통해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하고 애통해하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통곡을 누가 세상에 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통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런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유는 for they will be comfort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는지 아세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 위로가 뭐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컴포링 해주는 위로의 차원입니까? 이 애통해야 하는 자의 복은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요, 이 위로라는 말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로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오.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곁에서, 옆에서라는 말입니다.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부르다. 곁에서 불렀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르심의 목적은 뭐죠? 구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곁에서 이끌어주셔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믿은 게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예요.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위로,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믿은 자라면 우리가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받은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곁에서 부르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정말 옆에서 불러주시는 것 같은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전 과정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복음 없이는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위로받을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 없이 위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애통해 하지 않고는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애통함을 통해서만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애통함이 있는 위로를 원하지 않아요. 위로는 원해요. 이 세대가 위로는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위로를 원하세요. 원합니다. 근데 위로를 원하는데 애통을 원하지 않아요. 애통은 거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통이 회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죄를 놓고 애통이 하는 것이 회개기 때문에 회개하기는 싫은 거예요. 회개하기 왜 싫어요? 예수님 믿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애통해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근데 그게 싫으니까 그 방법이 싫으니까 애통함이 없는 위로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디어도 다 위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위로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아주 유행하는 말이 위로예요, 위로. 그렇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위로는 애통함이 있는, 애통함을 통한, 회개를 통한 위로를 말하는 거지 회개 없는 위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없는 위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참다운 애통, 예수님을 통한 참다운 애통이 구원이기에 예수님은 그 애통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가르쳐주면서 참다운 애통이 무엇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복이, 그 애통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나의 죄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겨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가 보이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정말 험악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마련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를 놓고 애통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 애통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애통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을 하면요, 이런 회개를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 누구야 네가 그렇게 내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준다. 주님은 우리를 포옹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개는요, 애통은 정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는 이 회개라는 내용이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통해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결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이 순간서부터는 애통하는 자가 되리라. 나의 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애통해 하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해 해서 그 애통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은혜와 위로를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리라 하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그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애통해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위로받으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이 실제적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